우리 앞뒤 전으로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맙시다. 2025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맙시다. 아멘. 토요일에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I'm not religious.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다.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들 자주 이제 만나게 돼요. 그럴 때마다 I'm not saying about religion but relationship. 나는 종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 너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말을 시작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알듯이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 그저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게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 하나님 아들의 죽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그분과 같이 사는 그런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므로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나누게 돼요. 종교와 다른 우리의 신앙, 참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 의미는 혹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뭐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인격적이다 이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이 person, 그러니까 인격으로 의식이 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전에는 뭐 신은 있겠지, 뭐 하나님 계시다고 나는 생각해, 멀찍이 이렇게 그렇게 생각된 하나님이 이제 매사에 하나님이 의식이 되는, 뭘 하더라도 하나님 존재가 의식이 되는 존재가 된 어느 그런 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 시점을 우리가 보통 인격적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내가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교회를 자주 다니지만 또 모임에도 참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혹은 성경이 좋은 책이니까 성경을 뭐 읽을 수도 있고 기도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 모인 사람들이 좋기 때문에 좋은 사람 같아서 좋기 때문에 오기도 하고 오면 뭔가 위로도 되고 얻고 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더 집중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나와 소통하는 존재를 이야기해요. 대단한 신비로운 체험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삶에 관여하여 있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사인하듯이 말씀하심이 뭔지 알고 세상에 가장 가까운 관계처럼 늘 같이 살아가는 관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리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타의 어떤 종교와 다른 종교와 구분되어지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되게 종교적인, 되게 도덕적인 사람이어도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앞에 37절부터 쭉 진행되어 왔었어요. 37절부터 시작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한 저주를 세 개 이미 전에 앞에서 했고 오늘은 율법교사, 바리새파와 늘 같이 다니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던 율법교사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세 번에 걸쳐서 오늘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본다면 이들은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인데 이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 사람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랬을까? 그들의 특징을 단어로 표현한다면 외식하는 사람이었다. 외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음식을 먹으시는데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먹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뭐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밖에 다니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럽혀질 수 있다, 영적으로.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항상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음식과 함께 내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씻는 의미로 그거를 전통처럼 지키고 왔었어요. 사실 손을 씻는 이 일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도 우리 제사장같이 깨끗하게 살자 이런 마음으로 손을 씻는 그런 전통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아예 상식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하는 일이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너무나 상식적인 그 일을 아예 안 하시고 그냥 먹으셔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걸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연히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신 거죠. 예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이 손 한 번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이어서 하신 예수님 말씀에 보면 십일조와 관련해서도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십일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온갖 채소들, 예를 들어서 박하, 운향, 온갖 채소에 다 그것까지도 십의 일을 떼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썼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십일조를 원래 만들었던 목적처럼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인 그것들은 소홀히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지 않은 채로 그건 지키지 않는 채로 그것들을 보여주는 의식에 그리고 규칙에 집착하고 고수하는 그들을 향하여 외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죠. 외식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 그렇게 하는 것은 또 귀한 일이잖아요. 나름도 잘해보겠다는 것이니까 우리 큐티하고 새벽기도 하는 것이 뭐 정해진 건 아닌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규칙이고 규정을 정해서 어떻게 하든지 잘해보겠다고 만드는 규칙들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일 수는 없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마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 더 믿음이 좋은, 스스로 어렵다고 여긴다는 것이 또 사람들도 그렇게 봐준다는 것이 이 외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스스로 속는 거죠. 손맛이 있으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봐주는 거죠. 자기도 속고 주변 사람도 속이는 그런 모르는 사이에 아무도 무엇일 가운데 가장 속이는 일을 하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러 속이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진짜 속아버린 완전 착하고 문제의식을 못 느낀 그런 점에서 외식은 주의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이 외식에 대한 부분은 이 앞부분에서 조금 다루었는데 여러분 조금 한 해가 지났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좀 못하실 것 같기도 해요. 왜 외식을 하게 될까?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 정말 말씀대로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패션이 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도 더 화가 있을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외식으로 왜 흘러갔을까? 왜 그들은 성경을 잘 연구하고 가르치고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뭔가 막 규정을 만들었던 그들인데 왜 그들은 외식으로 이렇게 빠져들었을까 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열정이 있는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외식으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왜 그럴까? 왜 외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제가 이 앞번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났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외식으로 그럼 빠지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그렇죠. 우리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 이유가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만큼 우리가 능력이 없는, 연약하여 그래서 경건하게 살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말씀 제가 인용해드리면서, 연약함으로 경건하게 살 수 그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지킬 만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강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런데 말씀은 살고 싶고 살 능력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에 열심히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되기 위해 도와준 어떤 제도나 어떤 그 방식에 깊이 몰입하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치 나는 깨끗한 것처럼,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어려운 사람처럼 스스로 속고, 또 그렇게 상대들 못하는 사람을 보고 왜 저러지 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이후에 그 태도들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아버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종교들은 종교에 몰입하게 되면 그렇게 결국 외식으로 다 가게 되는 거죠. 지킬 수 없는, 능력 없는 사람들이 누구의 가르침이든지 간에 그걸 지켜내겠다는 그 모든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기도에 하루에 몇 번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뭘 까먹으면 가린다든지, 이런 의식 제도에 몰입하는 것은 마치 그렇게 하면 잘하고 못하고 하는 이런 일반의 모든 종교에 깊이 들어가면 그런 규정과 의식이 가득 찬 이유는 지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꼭 이런 바리새파 사람 아니더라도 모든 이 세상의 종교나 도덕주의자들은 결국에는 진정한 마음에 그것이 변화 없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외식으로, 그러면서 마치 막 칼날을 대고 정의를 외치고 판단하고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자세를 가지는 별반 다를 것 없는, 겉으로 좀 더 잘할 뿐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불구하고 대단히 어려운 것 같이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막 하나님처럼 심판하는 교만한 외식, 그런 것을 허락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같은 것을 주님이 그래서 너는 더 문제가 있는 거다. 조금 의식도 잘하고 그것이 대단한 걸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외식적인 그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 화가 있을, 저주받을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되게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모욕하는 거죠 라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밀리지 않고 도리어 아니야, 맞아, 그렇다, 맞아, 46절에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나서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죠? 짐을 지었는데 그건 알겠는데, 수많은 지켜야 될 규정과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건 알겠는데, 짐을 지었다는 말은 알겠는데 손가락 하나도 대지 않는다, 이 말이 뭘까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가르쳐놓고 본인은 잘 안 지킨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나름대로 지키려고 했었기 때문에 안 지킨다는 표현보다는 잔뜩 지켜야 될 수많은 규정을 말해놓고 그것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짐을 지었으면 옆에서 좀 거들어주고 잘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손가락 하나도 안 받쳐주는, 손가락 하나도 대지 않는, 가르치기만 하고 지키도록 전혀 도와주지 않는 그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저도 사실은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삶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죠?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비슷한 입장이 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까?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해시키지만 그럼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하셨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외식을 하는데, 그러면 말씀을 가르쳐서 살아지는 건 아닐 텐데,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어떻게 해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나도 너에게 짐을 지운다. 그렇지만 내 짐은 무겁지 않고 가볍다. 이런 말씀이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좀 보면 이해할 수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너무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많이 여러분하고 나누기도 해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짐, 그거는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뭔가 지켜라 하라고 주는 규정과 계명들이거든요. 예수님도 역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왜 가볍지? 수준이 낮나?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산상수원에 보면 알죠? 이제 엄청난 수준 높은 거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 높은 수준인데 어떻게 그게 가볍나요? 그게 어떻게 쉬운 계명, 지키기 쉬운 계명이 될 수 있죠? 수준이 훨씬 더 높은데, 바리새파 사람보다도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율법 선생님보다 가르치면 훨씬 높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침이 더 쉬운가요? 더 가볍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오늘 이 본문 보면 앞에서 그 이야기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다. 핵심이 뭐죠? 예수께 오라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시지만, 전해주신 분이긴 하지만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주로, 주인으로 계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멍에 메고, 걱정하지 말고 멍에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게 오라. 그럼 내가 있잖아. 온유하고 겸손해. 갈구거나 막 되게 예민하거나 잘못하면 막 뭔가 뭐라 할 거구나. 막 그 평가하고 막 나무라는 그런 내가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은 온유, 소프트하고 젠틀하고 겸손, 험블해서 수준은 되게 높지만 너희보다 말할 수 없는 높은 그런 가르침을 준 존재지만 네가 너희들 나에게 오면 수많은 부족과 상처와 인격적인 결함이 있어도 내게 오면 나는 있잖아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어서 계속 품어줄 거다. 계속 기다려줄 거다. 계속 격려할 거다. 또 용서하고 또 용납해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계속 일으켜갈 것이다. 그러니 내가 있기에, 그렇게 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에 내가 주는 가르침이 아무리 수준 높아도 쉬운 거야. 가볍게 될 거야. 나라는 존재 때문에 가르침이 아무리 높아도 이 가르침도 살게 만들어주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어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지켜내게 되면 쉽게 되고 그렇게 해낼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렇게 본다면, 저의 입장에 본다면, 또 여러분이 누구를 가르치고 케어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줄 사람들을 돕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주시는 예수께 그를 데려가는 거죠. 예수께 나아가도록 계속 그를 격려하고, 우리 같이 가자, 우리 수협에 같이 가자,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도록 자리에 앉혀주고 같이 기도하고, 수많은 말을 하면서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우리 같이 기도할까?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나가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예수께 데려가는 그 일들을 해주는 것이 말씀을 지키게 만들어주시는 겸손한 온유하신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그것이 그가 주 앞에 배우고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못지않게 열심히 해야 될 일은 예수께 여러분이 갈 수 있도록 격려,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계속 나갈 수 있도록 또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예수께 가면 그분이 여러분 도움을 주셔서 세워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저의 역할은 결국 돕게 하는, 말씀 지키게 하시는 예수께 인도하는 것이 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의 모든 설교의 포인트는, 예배하고 나와서 남는 가장 큰 인상은, 아, 이번 주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제가 잘 인카레지 해줬다고 한다면 저는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예수께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점에서 저는 지키도록 돕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도록, 성령을 정말 사모하며 인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47절에서 51절까지는 긴 말씀인데 오늘 내용의 전부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지는 그렇죠.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 하나님 보낸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아벨부터 또 역대하에 나오는 그 선지자 이래까지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많이 죽었는데 그 후손인 이 당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은, 우리 조상들이 정말 잘못했어,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말이야 환영도 하고 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도 하지 않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을 너무 했어, 적어도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그 잘못처럼 하면 안 돼,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었어, 그런 과거를 우리는 다시 밟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죽은 선지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기념하는 이렇게 무덤들을 만든 것이었어요. 즉 조상하고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마치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많은 무덤을 이렇게 만든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외였어요. 그걸 칭찬하기보다는 사실 똑같아, 너희들이 하는 그것도 사실은 이중적인 거야, 사실은 똑같이 너희들도 조상과 별 다를 바 없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 이유는 단번에 나타나죠. 왜? 그 당시에 예수님 살던 이 당시에 하나님 보낸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먼저 그게 누구였나요? 세례요한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정말 그 시대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같은 세례요한을 보냈잖아요. 일반 대중은 다 환영했어요. 요단강에 나와서 다 해겠다니까요. 근데 유독 꺼려하고 삐딱한 눈으로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였다는 거죠. 너희들도 봐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지금 제일 중요한, 신구약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이때에 하나님 보낸 선지자 세례요한을 너희가 어떻게 대했냐고 하면서 너희는 조상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더구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 아들 예수가 왔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마지막 53절, 5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큰 잔뜩 앙심을 품고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내면서 한마디만 잘못해봐라, 터집 잡았어, 예수를 불리하게 몰아서 죽이는 데까지 나가려고 했던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인 거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사실은 똑같다고, 지금까지 잘못했던 모든 죄를 너희들 다 갚을 만큼 지불할 만큼 너희들은 더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었어. 이상하죠. 외식에 잡힌 사람들은 본인 또 주변 사람 보기에도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일 수 있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의 각을 세우고 언제나 박해하는 그 편에 이상하게 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정말 성격을 잘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왜 항상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 일에 반대하는 편에 선다는 것이 이 외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일들은 항상 있는 일인데 바울이 즉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를 전하는 그 전도 시대가 열리잖아요. 교회 시대가 열리는 그때 바울이라는 위대한 분이 나오죠. 바울이 이제 이방 유대인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 지금의 터키 남부 쪽에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끝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되게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방문해서 그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을 했지만 부족하다.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원래 태어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라든지 뭐 중요한 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모세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온전해지는 거다. 바울이 대충 온전한 제대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방인들은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말을 따르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렇지 않다고 긴 말을 여러 가지 말을 설명해요. 그러면서 4장 끝에 가보면 이런 마치 그 말을 전했던 율법주의자들 오늘 본문에 외식하는 사람 같은 자들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바울이 썼어요.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에 그때라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를 말해요. 한참 전이죠. 그 바울로 본다면 한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초대 조상이죠.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낳은 사람이 즉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첩을 통해서 자식이 없어서 낳은 이스마엘에서는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낳은 사람 즉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기적적으로 낳은 이삭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혀요. 나이도 많은데 괴롭히고 막 안 보는데 꼬집고 막 걷어차고 막 우리 식으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버리죠.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육신을 따라 낳은 사람도 이상하게 인간의 정, 열심, 뭐 생각 올바르다고 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박해 반대하는 편에 섰는데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도 그 이스마엘 후손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여전히 성령을 따라 행한 이 모든 사역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박해한다. 그때나 이제나 똑같아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죠. 오늘날 또 마찬가지죠. 초신자들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성경에 열심히 있는 누구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으키는 새로운 무브먼트나 일에 대해서 언제나 반대편에 각을 세우는 존재로서 선다는 것이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그는 그래서 외식이 이제 무서운 것이죠. 외식이 진짜 무서운 이유를 오늘 52절에 예수님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죠.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챘어.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하셨어. 지식의 열쇠를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연결시켜보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정말 그 지식.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해서 너희도 또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많은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은 달리 표현하기도 했어요. 위험한 거죠. 자기도 천국 못 가고 갈 줄 알았는데 못 가고 천국 갈 사람도 또 못 가게 만드는 엄청난 그런 위험한 일들을 이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긍휼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긍휼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지는 새로운 성품이거든요. 그리고 은혜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은혜의 설교를 쫙 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룩해야 된다. 정의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어떤 스트릭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막 거룩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해 이렇게 할 때는 그렇지 맞아 이렇게 하지만,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래도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이런 설교 들으면 아 그건 아닌데, 아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라는 거부반응, 은혜에 대한 은혜의 메시지는 거부반응 있잖아요. 외식하는 사람들 특징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아니 창녀하고 세리들하고 어울리는 거 아니지, 아니지, 저거는 아니지, 아무리 나도 공의 많고 구제도 많이 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아니지 라고 반대했듯이, 바울이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면 막 함부로 살 수 있는데 식으로 은혜에 대해서 계속 브레이크를, 그래서 뭔가 율법을 전하고 막 규정을 정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단속을 해줘야지 그래도 막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처럼 하는 은혜를 말을 하는 건 아니지 라는,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왠지 좀 조심스러워진 뭐 이런 있잖아요. 은혜에 대한 그 부반응들을 보이는 거죠. 물론 외식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은 사랑이 많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공감력도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살펴보면 자기와 친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될 경우가 많아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배타적일 수도 있어요. 나와 다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잘 품어주지 못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정이 많은 것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긍휼을 가진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제가 마지막 섬겼던 목사님이 되게 수줍음이 많은 분이셨어요. 이게 뭐죠? 털털하고 다정다감함이 좀 부족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선교에 되게 헌신하는 분이셨어요. 선교 이야기 놓으면 이틀 밤을 쉬지 않고 말아도 할 만큼 선교 열정이 있는 분이셨어요. 정말 열심히 선교, 지금도 은퇴한 이후에 계속 선교하고 계셔요. 그 정도 열정이 많은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고 저도 생각해 볼 때 목사님은 관계적이지 않다, 관계 중심의 사역 리더십이기보다는 너무 일 중심이고 사역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게 됐어요. 예를 신방을 가면 성도 집에 방문했으면 어떻게 지냈냐고 뭐 어려운 게 없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또 성교 이야기하면서 성교 참여하라고, 이렇게 성도는 어떤 아픔이 있는지도 들어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대충하고 막 그런 이런 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랑이 없는 목사같이 보이잖아요. 사랑이 너무 일중심성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사람 만나고 밥도 사주고 서로 이야기 들어주고 고민도 상담해주고 이래야 사랑이 많은 건데, 너무 일 사역만 생각하니까 사랑이 없어 보이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노숙자 사역을 했어요. 그때 몇백 명이 왔어요. 밥을 해먹이고 정성껏 해주고 물론 예배를 먼저 드리고 복음을 딱 전하고 예수 영접할 사람 손들으라고 또 손들면 영접기도 시키고 그다음에 밥을 쫙 대접하고 그 다음에 나갈 때 이제 입구에서 가장 깨끗한 1,000원짜리 지폐를, 이제 오래전이니까 그래도 괜찮았어요, 1,000원짜리 지폐를 한 사람씩 이렇게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럼 줄을 쫙 서서 가지고 있는,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노숙자는 그걸 받아가지고 빙 돌려가지고 이렇게 다시 줄을 서는 거죠. 또 받고 또 빙 이렇게 주는 사람은 아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이거 안 된다고, 저런 사람 진짜 했을 때 목사님 그냥 두라고, 그것도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너무 저도 아니 그게 왜 지혜로워요? 처음부터 질서를 잡아야지, 질서를. 그 관행처럼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불평도 생기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지만 보통 사람 따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주라고, 괜찮다고, 지혜로운 거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분은 인간적인 인격으로는 여러 가지 뭐 태생상 혹은 상황상 뭐 성격상 다정다감, 이 정감은 없지만 예수 복음을 아는 성교를 외치는 사람인가 복음이 뜨거운 사람이죠.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저런 노숙자같이 저런 질서 잡아 이런 생각이 좀 다른 그들에게는 더 넉넉함 나와 관계없고 함부로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진 노숙자일 수 있는데도 오히려 괜찮아 긍휼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이해가 달라요 단순히 뭐 다정다감하고 막 잘 호응해주고 같이 눈물해주고 이런 것이 정이 많고 사랑이 많다는 차원이 아니라 나와 관련 없는 사람 정말 무시할 만한 사람 때로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즉 내 편이 아닌 나와 평소에 친한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 이르기까지 어떻게 무시할 만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존중하고 그래서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하려고 할 수 있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친한 사람 친하고 평소에 만나는 사람이라고 내 셀이니까 내 부서니까 내 팀이니까 센트럴 교회니까 내가 속한 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나 그 편에 서는 것은 마치 라이벌 관계되면 상대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편에서의 헌신, 사랑, 애착이야 자연스러운 것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그 입장에 배려할 만큼 넓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세리들, 창녀 같은 손깍지 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예수님의 태도는 일반적인 사랑, 정 많고 친근감 있고 그런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외식하고 예수를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 안에 세워지는 새로운 인격자들의 모습이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위험스럽고 스스로 착각하고 주변도 속이기는 이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런 이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그분과의 정말 관계 맺음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 맺음이 이루어져야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외식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릴리전이 아니라 릴레이션십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우리가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그건 어렵다 또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크신 신을 내가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만난단 말인가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져 널 기도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꺼려하거나 너무 바빠서 핑계대거나 네 같은 정도는 내가 아직 멀어서 이렇게 따지거나 이런 분이면 모르겠지만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셨어요 진짜 만나고 싶어 하면 정말 신이 있을까? 있으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고 진짜 겸손하게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감추셔요 하나님이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인정하고 주님 필요하다고 원하고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게 되면 주님 만나준다 쉽게 만나준다 하는 말씀이에요 작년이 됐네요 이미 작년 말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 우리 형제가 있었어요 물론 올해 또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그 형제가 가기 전에 목사님 좀 고민할 게 있다고 질문할 게 있다 해서 그 뭐냐고 그렇게 해서 그 형제가 가기 전에 전도를 많이 왔어요 갑자기 막 전도 안 빠지고 전도팀도 아닌데 왔었어요 전도 마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질문을 하길래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십일조를 안 드렸는데 이 몇 년의 십일조를 제가 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남은 얼마의 기간 동안 체류비가 좀 있어야 되고 또 한국 가고 또 다시 돌아오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디포지셔야 되는데 다 드려버리면 이걸 자기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분의 2는 그냥 드리고 가고 나머지 거는 천천히 나누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지금부터 내기 시작해도 괜찮을 일인데 그렇잖아요? 밀림까지 다 내겠다는데 뭐 그걸 나누어 냈는지 얼마 냈는지 그게 뭐 사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도 뭐 그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마음이 귀하니까 당연히 되지 이렇게 해서 아니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평소에 그답지 않게 보였어 말이죠. 그래서 사연을 들어봤더니 사실은 목사님께 제가 감사할 일이 있다고 아주 오래전에 신앙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뭐 셀리도 고민을 많이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다가 고민을 쭉 들었어요. 아무리 들어도 주님과 개인적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저런 생각과 반응을 보일 수 없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을 안 만난 것 같고 잘 모른다는 느낌이 들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죠. 너 내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하나님 못 만났어. 너는 구원 못 받았을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냥 은혜를 받아들여 신뢰하고 태매 된다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네 믿음을 체크해보고 돌아보라고.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인지 진짜 예수 믿으면 이럴 수 없는 건데 고민을 하니까 진짜 한번 신앙생활 돌아보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그때 듣고 되게 자기가 되게 마음이 상했대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 왜냐하면 한국에 다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친구들도 많이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갈 정도 열정이 있었던 친구였으니까. 근데 자기 보고 이렇게 목사님이 아니 신앙생활의 근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때는 조금 마음이 좀 상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몇 년간을 신앙적인 고민하고 개인적인 삶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있구나. 정말 내가 주님을 관계에 맺는 부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비로소 이제 인정하게 된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만나고 싶어서 겸손하게 그 인정하고 그래서 전도 현장에도 목사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같이 가보고 수혜별 말할 것도 없지 집중해서 막 열심히 정말 몸에 뜨거워질 대로 머리가 뜨거울 뜨거운 칼처럼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수혜배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찾아왔냐고 물어봤더니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자기를 덮었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평강을 깊이 경험한 이후에 그렇게 말하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내가 만났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이 들고 나니까 이제 11조 생각이 났는가 봐요. 11조 드리려고 그러고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내가 알게 됐다고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자기 한국에서 좀 쉬고 너무 힘들게 쉬고 와서 다시 열심히 또 주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해도 그때 네가 한국에 이미 옛날에 열심히 교회 다녔을 때 그때는 그때하고 지금이 뭐가 다르냐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해요. 그때는 교회를 사랑했다고. 아니,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서 열심히 했을 뿐이라고. 진짜 예수를 내가 알고 그 예수와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그 기쁨으로 간 게 아니라 심한 종교 생활을 한 거죠. 교회가 좋았던 거예요. 다니는 그냥 익숙하니까 사람들 있고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의외로 속을 수 있구나 외측으로 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거는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게 쉬운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다 만나주신다 하셨으니까 올 한해 여러분 그 마음 한번 임해 보세요. 이미 주님을 경험하는 분들은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주님을 더 깊이 개인적으로 관계 맺는 삶을 누릴 것이고 설사 지금까지 아니 오늘 본문에 그렇게 경고하는 두렵다는 외식의 어떤 모습으로 내가 혹다 있다 치더라도 그 우리 친구처럼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면 만나주시죠. 가장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예배 자리 예배를 만나겠다 약속한 자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슬레슬레 늦게 오지 말고, 어떻게 찬양을 하고 아직 모르는 곡인데 하고 가만히 가사만 보고 앉아있지 말고, 카톡 오면 카톡 체크하고 이렇게 인스타 돌리게 하면서 뭐 보고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모르는 곡이지만 가사 따라가면서 부르려고 그러고 하나님 사모하고 나아가면 모든 예배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제가 경험하듯이 개인적으로 주중에도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수예배도 나오고 개인적 기도 하면 주님 반드시 여러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개인적 관계를 갖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놀랍죠? 주님 여러분 인도하는 삶을 누리게 되실 것이에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예배를 소중하게 했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건면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진짜 신앙생활, 주님과 펠로우십 갖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한 해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